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여러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 설레임, 혹은 뭔가 시련이나 아픔, 여러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주는 이런 여러 생각 가운데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원한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 사랑받기 원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욕구를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가장 기저에 있는 생리적 욕구는 바로 우리가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뭔가 안전한 환경을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애정의 욕구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감을 노리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부 때 이렇게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당시에는 이것을 그저 이론으로만 배웠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임상적으로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6학년, 4학년, 2학년 이렇게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볼때 정말로 아,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기 원하는구나,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 이렇게 막내가 아주 말도 못할 때에도 혹시 자기 언니 오빠가 이렇게 부모에게 안겨 있거나 뭔가 부모랑 가까이 있는 걸 보면 자기도 안아달라고 이렇게 막 손을 펼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저희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렇게 학원에서 뭔가 이렇게 영어 시험 보고 이렇게 성적을 받아오면 꼭그 점수를 자기 언니 오빠 있는 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이렇게 누가 봐도 티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 꼭 아이들의 한정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라감에 따라서 점점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받기 원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저희 아이들처럼 이렇게 부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요. 자라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사회 관계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사랑을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소속감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어떤 관계에서든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기 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관계들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저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그게 참 답답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얘네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그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제 마음과 달라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애인이 없어서 나도 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 하고요. 누군가는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인해서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서 잘 만나는 경우라고 해서 늘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를 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받기 원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사랑받는 것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때로는 공동체조차 우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가운데서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고 망설이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말씀도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4장 7절 본문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하며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라고 권유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말로 볼 때는 이 앞부분과 뒤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 부분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다른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고 그 뒤에 연결되는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말 번역에는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조금 더 살려서 해석하자면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7절 후반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의 이유와 근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에서 이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마치 사랑이 좀 뉘앙스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 하나님 안에만 갇혀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For love is from God, For love comes from God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도 우리처럼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무슬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명의 천사가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 어깨 위에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 어깨에 벽돌을 하나 쌓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왼쪽 어깨에 벽돌을 하나 쌓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나서 심판의 날 내가 착한 행동을 하나라도 더 많이 해서 이쪽 어깨가 더 무겁다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라도 더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다섯 번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들이 자신의 소득의 40분의 1을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라마나디님이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그들이 성지순례를 가도록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착한 행동이 하나라도 더 많아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상받을 때에 그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을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대로 보상받는 종교이다 보니 이슬람교에서는 사랑이나 은혜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보다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코에는 코, 귀에는 귀로 보상하라 였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건 내용이 조금 잔인합니다. 여성을 납치해 상해를 입힌 남성 두 명이 뿌린 대로 거두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파키스탄 동부의 라호르에 사는 쉐르 모하메드와 그의 친구 아마닷 모하메드는 쉐르의 사촌 여동생에게 동시에 청혼을 했다가 퇴짜를 맞자 인근 산으로 납치해 귀와 코를 칼로 자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사건을 접한 라우르 법원은 가해자 두 사람에게 각각 50년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담당 검사관이 이슬람 법에 따라 당한 대로 똑같이 갚게 하라며 가해자 두 명의 귀와 코를 각각 자를 것을 명령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에는 연인이 프로포즈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염산을 뿌려 시력을 잃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원고와 똑같이 염산을 투약해 시력을 잃게 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여러분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는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행한 대로 보상받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심지어는 이슬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에서는 판결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비단 이슬람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신촌에서 잡취를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즐겨 찾던 찜질방이 이렇게 약간 산 속에 있었습니다. 신촌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찜질방 바로 옆에 봉원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찜질방에 이렇게 가다가 그 절 앞에 붙어 있는 큰 현수막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그 현수막의 내용에 압도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천일 관음 기도에 신청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천일 기도에 신청하라.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럽고 회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그 찜질방을 찾았던 이유가 제가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특세 한 4일쯤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심신이 지쳐서 찜질방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찜질방을 갔는데 내가 4일째 기도에 지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천일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보니까 굉장히 그 장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인간적으로 야 천일 기도하면 좀 들어줘야겠다. 사실 이슬람교나 뭐 불교나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들이 말하는 그 기본적인 핵심 가치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그에 따라서 좋은 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 종교가 말하는 신앙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와 같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우리의 죄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되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십자가라는 해결책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 심각한 죄가 그저 믿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너무 쉽게 느껴져서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납득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선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가운데 그저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슬람교나 불교처럼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더 많은 것을 노력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더 합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과 우리의 뭔가 육체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모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거저 사랑받고 거저 구원받았음을 종종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오직 은혜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을 위한데 정반대의 메시지들을 줍니다.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너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너가 애써 노력해야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넌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받고 덜 인정받고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 자꾸 노력하는 것들을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주의를 잘 지키지 않으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객석에서 예배드리는 나보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더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언가 자꾸 우리의 노력을 더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뭐 선교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혹 그렇게 특새를 참여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못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내가 조금 더 회복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점점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미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더 나아져서 뭔가 더 노력한 다음에 뭔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잠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자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 것,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던지 혹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랜만에 찾는지에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요한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어떻게든 짜내서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을 많이 알고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를 포함해서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우리가 흔히 사랑의 편지,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이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가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것이 사실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마가가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본문의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음에 마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들의 별명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가가 요한을 디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치는 천둥입니다. 우르르 쾅쾅 천둥. 왜 이들의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었냐,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사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약간 그런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길을 떠나는 중간에 이제 숙소를 찾아서 그날 밤을 머물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길을 이렇게 가로막는, 자신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감히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 마을 다 태워버릴까요?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다 태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이고 요한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던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요요, 장난감을 가지고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자녀가 둘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서로 막 어느 날 보니까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싸우고 있나 봤더니 그 뭐 2천원, 3천원짜리 그 요요 하나를 가지고 이걸 네가 가지고 노네, 내가 가지고 노네, 왜 내가 가지고 노는데 네가 뺏어가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서 얘네들을 혼낼까 하다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큰 아이를 불러다가 그냥 조용히 그 아이의 손에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주어줬다고 합니다. 쥐어줬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직전에 있었던 다툼과 미움과 경쟁은 사라지고 사랑과 이해와 아 그래 너 해라 이런 배려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얼마 전에 한번 써먹어봤어요. 저희 아이 둘이서 막 뭐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더 큰 현금을 줬더니 정말 이게 직방이더라고요. 그 다툼과 그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는 것을 제가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젖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메마른 마음 가운데 어떻게서든 내가 더 그 사랑에 갈망한 채로 내 안에 공허함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잔고가 충만할 때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사랑하기 힘들었던 존재가 저희 친누나였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3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는 저와 정말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누나랑 뭐만 하면 좀 마음에 안 들고 다르고 그 누나의 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 저도 상처도 많이 주고 초등학교 때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잘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자체를 잘 안 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정말 몇 마디 나눠보지 않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대학에 가고 나서 그 독일로 한 7년간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떨어져 있으면 좀 보고 싶을 만도 하고 관계가 좀 나아졌을 법도 한데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여지없이 왜 저러지? 라는 모습이 생각났고 그 관계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다르고 서로 대화도 전혀 되지 않고 저는 누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은 더 흘러서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용서를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화해랑 달라서 뭔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사과하면 내가 받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나를 위해서 놓아주는 것,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 용서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저희 누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집회 때나 이럴 때는 기도하지 않았고요. 자존심이 좀 이렇게 아 이걸 내가 누나를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건 싫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작게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누나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미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멈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좀 부어지는 것 같은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부어지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누나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누나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가 이토록 미워했고 왜 이토록 싫어하고 왜 이토록 상처를 주고 아픈 말을 했을까라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회개가 됐습니다. 정말 오랜 20년이 넘는 세월을 싸우고 힘들어하고 미워했는데 그런 미움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이제 누나도 한국에 있을 때라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자마자 제가 누나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저와 누나는요 성격도 다르고 여러 면에서 달라요. 그렇게 막 너무 친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누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제 안에 있는 미움들이 제 안에 있는 시기들이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녹아내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여서 제가 아득바득 뭔가 내가 더 손해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게 변화되는 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고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늘 괴롭히고 때론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아픔과 분노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월이 되면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고 뭔가 상황이 나아질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4단계 코로나 확산이 우리를 더 좌절시키는 것 같습니다. 더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금 찾아온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나중에 더 나아져서 뭔가를 변화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터인지 좀 어그러져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날 좀 채워주십시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좀 덮어주십시오.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을 아픔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랑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